오늘은 십일조와 복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14장 21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첫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려라. 그리고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일조를 마땅히 내어라. 그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 십일조를 내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함께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마땅히 내어라.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어놓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것들을 보며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 소산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 그 토지 소산, 그 옥토는 누가 주신 것이냐? 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8장 11절 말씀에서 또 보면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의 손으로 얻은 것도 아니라 너희 토지 소산이 너의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얻을 능력, 그 옥토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소산,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십일조의 주체, 십일조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두었고 십일조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12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너희의 신상을 만든 그곳 가나안 땅에 신상과 우상을 만든 곳을 모든 것을 파멸하고 부셔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치 신이 있을 법한 높은 곳, 푸른 나무가 거하는 곳,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곳, 그곳으로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치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은 눈을 들어서 애굽을 바라보며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들어 좋은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마치 거기에 신이 있을 법한 그곳으로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파멸하여 버리고 너희의 중심이 된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주체가 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또한 내가 인생이 된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냐를 판가름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씀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러면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것이 두려워서 십일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나의 건강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경외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외함은 없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를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을 대면했던 두 명의 제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그 두 명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판 죄, 예수님을 부인한 죄.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은 동일했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유다는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서 죽음을 향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외함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 그것이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한 생명을 낳게 되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꺼려하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피하고 싶고 싫고 그 공포감이 질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죠? 당연히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십일조를 가지고 첫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첫 것을 함께 나누며 먹으며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이 첫 것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옥토에서 얻은 것이야.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가 모든 얻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인데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노예되었던, 사망으로 끝을 달렸던 그 인생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결국 경외함을 가르치는 그 배움의 현장은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죽을 거야, 공포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 시작된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 추억을,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로 십일조를 낸 것을 누구와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리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웃 고아와 가부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슬픈 그리고 마음이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어느 한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전학을 오고 신도시여서 점점 커지는 지역이어서 초등학교의 한 반에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30명이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없어서 참 점점 더 아이들이 없고 점점 더 낳질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좀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속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넘쳐나는 학교들이 있다면 분명히 학교의 인원이 적고 자리가 많은 그곳, 그 둘 중에 저의 자녀를 보내라고 둘 중에 어느 학교를 보내라고 하냐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인원이 없는 곳, 학생이 적은 곳, 그래서 선생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그곳으로 보낸다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런 이유가 그 자리가 많이 넘치는 그곳은 어느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냐면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그 초등학교에 보내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그곳에 아이들과 어울리면 잘못될 것 같아서 그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준 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이 그런 썩은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배운다고.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이 그런 곳인가,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기를 유치원에서는 이런 숙제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차 앞에서 사진을 가족들과 함께 찍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그 가지고 온 사진을 선생님께 내면 앞에 차르륵 칠판에 붙여놓고는 이 집은 큰 차, 이 집은 비싼 차, 이 집은 아기자기한 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은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집은 선생님이 말하길 비싼 차래, 저 집은 조그만한 차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 세대, 너무나 그것이 정말 속이 상했지만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가? 라는 한탄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참 재밌게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너희가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너희를 그렇게 끌어내어서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먹였듯이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 이웃을 돕는 것이 너희의 선과 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듯이 그렇게 너희도 나누어 주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나누고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고아와 가부된 자들,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참하게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었죠? 그것은 성도들에게 십일조를 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난한 인생이 아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이기주의와 자기만의 성을 쌓기 위해 달려온 교회, 이웃들은 버려진 채 부자만을 찾던 교회,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되었죠? 결국 교회가 부자가 되었죠. 현 시대만 그럴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십일조를 내는 것이 풍부한 것을 들고 가기가, 그곳 택하신 곳 성전까지 들고 가기가 어렵다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성전에 가서 다시 바꾸어 그것을 먹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나요?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은 탈무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둘기를 파는데 일반 매매가보다 100배는 더 심하게 그것을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이 들고 오는 그 재물들을 흠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사게끔 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가운데, 그 부패하고 피폐하였던 그 성전 가운데 누가 와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부패하거나 우리의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한국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들은 교회에 십일조를 내었고, 그 십일조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많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가운데 넘어졌던, 꿈이 없던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피폐해진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귀한 역할들을 해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일조를 통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 권력과 정치와 합쳐져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도 하였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라 십일조를 내면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의 성을 쌓기 위한, 우리만의 배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